제가 읽은 이야기는 중간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이야기는 읽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계신 분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Good Samaritan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발단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유대인의 율법 교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 커뮤니티의 최고 지성입니다. 유대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외우고 그냥 연결하고 그냥 관통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3시 반에 깨워도 탁 일어나면 273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탁 튀어나오는 이런 분들이라고요. 유대 율법 교사, 아우 예수님하고 이렇게 말싸움해가지고 좀 지고 그랬다고 하찮게 보면 안 돼요. 그 커뮤니티의 최고라고요. 지금 유대인 커뮤니티 대단하죠.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우와, 주이시들 우와 하는데 그 주이시 커뮤니티 중에 최고라고요.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저기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는 안 됐어요. 뭐 20여 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법학회가 있었는데 스탠포드의 석학인 법학 교수가 법을 쫙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탐복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수준의 법을 꿰뚫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랍비가 되고 싶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의 랍비는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할 정도로, 예, 그 정도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한수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간 겁니다.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성경을 보고서 어디 복 받는 얘기 없습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말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괴변 늘어놓은 데 있어서 유대인 율법교사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대단한 말꼬리 잡기 프로페셔널들인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실까요? 예수님은 그 다소 교활해 보이는 그 율법교사의 눈빛을 극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단어로 반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사. 너는 어떻게 율법에서 읽고 있냐라고 다시 그 질문을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물으시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핵심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실력이죠. 부럽죠. 이 정도 실력, 그죠? 딱 물어봤는데 이 정도로 딱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질문을 해도 명쾌한 성경 레퍼런스를 딱딱 댈 수 있는 그런 실력 때문에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물어볼 때 예수님 물어보면 정확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몇 장 며칠에 나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도전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한 말이거든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가서 행하라. 이제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그 율법교사가 물어보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되물어봤고 자기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 말 맞다.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얘기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죠? 질문했죠? 답이 나왔죠? 실천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한 방 때리러 갔다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인 거죠.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말꼬리 잡기 실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군지는 알겠고 뭐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이웃 사랑하라는데 어떤 이웃을 사랑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이웃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잘난 척 한번 해보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말꼬리 한번 잡아보려고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사실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역사적이며 신학적이며 문화 인류학적인 어떤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웃이란 게 여러분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누가 땅끝이 뭐라 그러면 꼭 그게 땅끝이냐? 하고 자기가 할 말이 또 있겠죠.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막 토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자가 네 이웃이다 라고 말하면 이런 자는 이웃이 아닙니까? 이런 자는 멸시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말꼬리를 막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함정을 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곳으로 가도 내려가게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지역은 이렇게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는 가지 않아요. 여러 명이 뭉쳐서 가는 거죠. 옛날 우리 한국 뭐 이렇게 역사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주모! 이러면서 여기 한 잔 따라와!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산을 넘어갈 그 상인들이 그 전날 밤에 술도 한잔하고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내일 어떻게 넘어가자. 너는 어떤 거 아이템 팔로 왔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 밑에 또 건너편에는 다 이렇게 주막이 있는 거예요. 여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같이 뭉쳐서 가게 되어 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사람 일행에서 떨어졌는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쩔 수 없이 밤에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나 봐요. 딱한 상황이겠죠. 괜히 위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길을 가다가 산적들한테 변을 당한 것입니다. 있는 물건 다 빼앗기고 있는 돈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졌대요. 우리 집에 가면 뭐 거의 클라짓, 뭐 드레스룸도 따로 있고 옷들이 좀 꽤 많은데 이 당시에는 옷이 한두 벌밖에 없는 거죠. 옷이 거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옷이 지금에 말하면 뭐 신발 정도가 아니라 옷이 자동차 정도 될 정도로 자동차랑 침대랑 이불이랑 다 합친 거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목록 중에 그 정도 가치가 되면 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뺏길 뿐 아니라 옷까지 벗겨졌단 말이죠. 예수님도 한 벌 옷을 입고 계셨는데 신문할 때 그 옷을 벗기잖아요. 그 옷을 찢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옷을 누군가 가져가는 거죠. 옷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다 털린 다음에 거의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되어서 벗겨진 채로 길바닥에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이에요. 이야기가 좀 이렇게 긴장이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 제사장이. 그래서 율법교사가 생각해요. 아, 제사장이 지나가는구나. 제사장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성전의 직무를 다 하고 여리고가 자기 집에 있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죠. 거의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제사장이 뛰어가서 달려가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여튼 흘금흘금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그냥 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피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혹시 시체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지 누가 보면 나는 며칠 동안 부정하게 되고 뭐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쫙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든 여리고든 아마 자기 집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리고가 집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일을 하고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많은 능력과 경험과 소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교사가 조금 긴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인. 자, 레위인이 지나가는 걸로 봐서 제 예상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제사를 이제 섬기고 봉직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이제 자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 레위인도 방금 사실 거룩한 직무들을 수행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제사를 돕는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내려오다가 부정한 것을 본 거죠. 어이쿠야 하고 이 레위인도 자리를 그냥 피하고 맙니다. 율법교사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들 친구들이에요. 다들 종교 권력자들이잖아요. 5%, 1% 이내의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서로서로 통하고 그런 사내들인 그런 커뮤니티에 같이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일상에 있는 이 평민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값진 옷을 입고 뭔가 직무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그 이야기를 율법교사가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 사람은 과연 생명을 구하게 될까? 이 종교 지도자 그룹에 있는 우리가 안 구하면 이 사람은 누가 구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 사람이 누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여리고 어디인지 대충 아세요? 남유다 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하단에 있어요. 왜냐하면 열 지파랑 두 지파 갈라질 때 요즘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남유다 저 아래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는 요 위에 있거든요. 중간쯤에 그 이스라엘 지도의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다고 해요. 자기도 객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여행객이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 지역이 자신에게 친화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개취급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마침 그 지역을 통과하며 여행하고 있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은 100% 유대인 남자예요. 그죠? 뭐 사마리아인이나 여자나 그랬으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식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가 쓰러져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남자를 구해준다. 이거 별로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색한 얘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아니 미국에 나는 미국의 상위 몇 퍼센트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아주 멋지고 하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전혀 이런저런 신분적이며 경제적이며 역사적이며 상황적이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천덕꾸러기 같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돕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사실 평상시에도 이 사람을 돕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천덕꾸러기 같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어떤 반응이 처음 나오냐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다른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혹시나 어떻게가 내 시야에 들어와도 내가 룩겟 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음소리가 Here, 내가 들려도 listen to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못 본 거야 내가 못 들은 거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에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오늘 그 본문 그쪽 지역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사구가 하나 나오는데 이튿날이라고 나온다고요. 이튿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밤새도록 간호했다는 얘기예요. 겁안 죽게 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놓고 자기 혼자 막 코 골고 자겠어요? 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싸매고 돌보고 거의 닦고 또 묻고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고 의식을 차렸는지 또 확인하고 계속 그러면서 밤을 보낸 거죠. 그렇게 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아마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인터넷이 되거나 전화가 됐으면 아 내가 지금 위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이번에 뭐 캔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캔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는 지체했지만 주인한테 돈을 두 데나리온을 맡겨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두 데나리온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죠? 아마 수백 불 될 수 있는 돈의 가치일 거예요. 그거를 맡기고 내가 취소하지 못할 어떤 약속이 있어서 내가 갔다 와야 되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치르겠다고 라고 말하고 주인에게 이 영혼을 부탁하고 잠시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소화하러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선생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다소 현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꼬리 잡기 위해서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인지에 대한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토론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그의 실천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전반부와 이 비유 전문맥과 이 비유 맨 끝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가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얘기를 더 하자는 게 아니라 앉아봐라 더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충분히 알아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뭐예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잘한 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지금 그 관점은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이 비유의 관점은 그가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뭐 유대인들의 계책을 당하고 있고 그런 지금 감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 이 그룹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차이점은 어떤 지금 신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룹은 율법의 지식이 충만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금방 레위기법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아주 맛깔스럽게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이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피하기 바빠요. 자기 머릿속으로 율법을 계산하기 바빠요. 내가 지금 그러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3일 뒤에 해야 되는 거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지금 그런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죠? 사마리아 사람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다 알지 못할 거예요. 당연하죠.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밖에 몰라요. 이것도 제대로 못 알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무슨 교사더라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마리아 장사하는 사람 그냥 여행하는 사람 평민이라면 그냥 모세 오경을 대충 아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어느 정도 그냥 평민이 아는 정도로 아는 이 사람한테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을 사람이 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정도만으로도 가서 행하면 산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훈련이, 지금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아신다고요, 지금. 지금 우리 아는 것 정도로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가서 붙고 싸매고 돕고 태워주고 나한테 있는 거 나눠줄 수 있으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교사에 가까울까요? 이 사마리아인에 가까울까요? 저 성경 그만큼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봐도 우리가 지금 형편이나 좀 추구하는 바나 비전이나 이렇게 바라보면 이 율법교사 되는 쪽으로 더 치우쳐 있고 방향이 그쪽으로 돼 있지, 뭐 그냥 대충 살려고 그냥 불쌍한 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런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란트 비유로 본다면 한 달란트 정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정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은 금그릇, 레위인은 은그릇, 예? 율법교사는 뭐 금은 합금,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꽤 괜찮은 서너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릇이고 그런 달란트인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으면 담을 수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치 나무 그릇 같은 사람인데 정결하게 그 마음이 준비되니까,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자기도 살고 그 영혼도 살린단 말이죠. 예,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비유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율법교사같이 되면 안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 율법교사 같은 역할을, 그 정도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율법교사들처럼 말만 따박따박 잘하고 정작 영혼들이 울고 있고 상처받고 필요한 곳에 교회가 계산만 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강도 맞는 사람들처럼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상처받고 자기도 모르게 강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예쁘고 멋지게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상실감 가운데 강도 만난 자처럼 영혼까지 탈탈 털릴 정도로 힘겨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말만 따박따박따박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잘 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그 고상함 때문에, 레위인 같은 그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그 핑계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만큼 알면 되게 좋은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이 영혼들의 진면목을 보는 데 실패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들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그런 보호기제가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쩌면 강도 만난 자 같은 상태인지도, 죽어가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명력 없는 집단, 세상으로부터 어떤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의 비유 핵심은 37절에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죠. 실천입니다. 더 이상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죠.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이 시대인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팔다리 근육은 점점 퇴화되어서 머리는 이따시만큼 크고 팔다리는 흐느적거리는 진짜 볼품없는 볼성사나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 작은 거 좋아하시죠? 팔다리 긴 거 좋아하시죠? 쭉쭉 발다리 쭉쭉 길고 머리는 작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충분히 크다고요, 지금. 아니,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해요. 이제 문제, 팔다리가 문제예요. 예? 팔다리 근육, 머슬들이 더 강해져야 돼요. 더 섬기는 실천력으로 더 나가야 돼요. 아는 건 충분해요. 예? 실천하면서 또 경험적인 실력들이 쌓이는 거죠. 공부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머리가 돌아갈 게 아니라 가슴이 뛰어야 돼요. 심장의 근육이 뛰어야 되고 팔다리가, 예? 손과 발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율법의 지식은 깊지 않았을 테지만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배운 노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예를 들었던 금그릇, 은그릇 이란 그 노래인데, 혹시 유년주라고 다니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히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충분하다. 제가 달란트의 비유 얘기, 핵심 얘기해 드렸죠.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내가 가진 달란트로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의 비유랑 연결한다면 깨끗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새롭게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거룩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성 예배가 그렇게 생명들이 와서 담기고 온전한 치유의 또 생명의 능력의 그런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